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며 이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을 모두에게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또 견고한 소망을 주시고 더하여 주시며 또 주님 더욱 사랑하는 마음과 주의 계명을 힘써 실천하는 마음을 다 주셔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이제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나 또 함께 이렇게 읽을 때마다 주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교훈을 마음에 늘 새기고 또 그 교훈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무더위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주님 지켜주시고 또 현장에서 주님 일하는 주님 어려운 모든 현실 속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심령의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께 다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온 세계에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인 줄 알고 또 이런 자연재해와 같은 어려운 주님 고온 현상이 이제 이 지구에 시작된 것 같사오니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의 말씀 조금 증거할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31절 말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십시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12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엄격한 율법 준행의 삶을 버리고 율법에 대해 자유한 이방인처럼 되었듯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율법에 대해 자유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도덕법을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율법의 제도와 속박으로부터 자유하라는 뜻이며 도덕법을 지킬 때에도 기쁨과 자원함으로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전에 바울을 참으로 위하였지만 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복음 진리에서 이탈함으로써 지금 그에게 마음의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자,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한 말을 전통사본에는 내 몸에 있는 나의 시험거리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 있는 나의 시험거리를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어떤 몸의 질병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에 머물게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뜻 같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 나의 시험거리, 내 몸에 있는 나의 시험거리는 그의 몸의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버리셨거나 그를 징벌하시는 표처럼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고 멸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행위는 그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이 믿은 증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처음의 태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바울을 사랑하여 그를 위해 자신들의 눈까지도 빼어주려 하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간의 간격은 그가 그들에게 복음 진리를 가감없이 전했다는 사실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미혹되어 복음 진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치와 연합은 성경의 바른 진리와 교훈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17절에 저희가 너희를, 저희는 거짓 교사들, 저 율법주의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매우 사랑하는 것 같았으나 실상 그들의 열심은 좋은 열심이 아니고 나쁜 열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진리 중심의 열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열심, 자기 중심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울과 분리시키고 그들을 자기들에게 속하게 하기 위한 열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종과 분리시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18절 보시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온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나의 자녀들아 라는 원어는 문자적으로 나의 어린 자녀들이라는 표현의 자녀들아 라는 표현입니다. 예, 테크니아 라는 말은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는 표현, 어린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의미를 담은 매우 친근감 있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본서에서 여러 번 갈라디아 교인들을 형제들아 1장 11절부터 3장 15절, 4장 12절, 28절, 31절 5장 11절 13절 6장 1절 18절 형제들아 형제들아 계속 부르던 사도 바울이 오직 여기서 본문에서 그들을 나의 어린 자녀들아 자녀들아 라고 부른 것은 그의 진심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복음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를 구원해 복음 진리 위에 바로 세우는 일은 자녀를 낳아 잘 기르는 일 못지않게 수고로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도록 수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을 드러내는 자로 자라가야 합니다. 심령 인격의 새로운 변화, 더욱 성장하는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만들어진다. 성화죠. 20절에 음성을 변하려 한다는 것은 사랑과 위로의 음성을 책망의 음성으로 변하려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가 음성을 변하려는 까닭은 그들을 향해 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있다는 원어는 당황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진실히 믿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히 변한 일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것 같고 마귀의 활동이 강한 것 같은 상황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의심이 생겼고 당황케 되어 그의 음성을 변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구체적인 어떤 현실, 고린도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다루면서 교훈을 주셨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 이단의 문제를 다루면서 교훈을 주셔서 이것이 하나의 표준 계시와 같이 우리들에게는 한 예가 돼서 아 이단이 들어올 때 이런 현상도 있구나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구나 교인들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예,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와 같이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아, 그 당시의 상황도 생각하고 그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여러 이런저런 여러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겠는가 대처할 수 있겠는가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교훈이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는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은 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주의는 오늘날도 오늘날 제가 간혹 말했죠.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모든 교인 때때로 신문을 보거나 많이 보진 않아도 신문을 보거나 또 글들을 이렇게 대할 때 이거 율법주의적이다 라고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한편은 이거 반율법주의다. 이게 완전히 한 극단에서 극단입니다. 율법주의도 이단이고 반율법주의도 큰 오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복음을 해석하면서 어떤 이들은 반율법주의로 가는 듯하게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또 다른 이들은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 보이고 계속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만 남아있는 듯이 보이는 또 그렇게까지 또 심지어 논쟁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바울의 새 관점 제가 그 얘기를 언제 하면서 새 관점 율법주의에 대한 토론을 이렇게 보면서 한쪽에서는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듯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반율법주의적인 생각이 버젓이 합신, 내가 기독의 개혁신문과 신문에 글을 싣는 목사들이 그런 사상을 말해서 이거는 이런 글들을 함부로 실리게 하는 그 신문도 그 기관지가 될 자격이 없어 보인다. 그런 걸 걸러내지 못하는 글들을 그냥 싣다니 그런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교리적으로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문제고 목사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교인들은 잘 인식을 못하고 그냥 따라가기 쉬운 문제입니다. 율법주의, 반율법주의의 문제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그런 오류가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예를 들어 율법에 속한 자와 복음에 속한 자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의 아내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종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자손이 번창할 것을 약속하셨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자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의 제안으로 그의 여종 하갈을 취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 하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은 후 15년이 지나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었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24절 보십시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하가 우리 구약에서는 하갈 하갈이라 이 하가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모두의 잔동사분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과 같았습니다 같습니다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땅의 예루살렘을 가르치고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구약교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표현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신약교회를 가르칩니다 신약교회를 신자의 어머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복음을 통해 영혼들이 구원 얻고 또 구원 얻은 영혼들이 교회에서 양육받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는 오늘날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녀들에 불과하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요 복음의 자유를 가진 자유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안에서 받은 의와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구약교회는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복음을 통해 구원 얻은 많은 자들 곧 아브라함의 수많은 영적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29절 마저 봅시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스마엘과 이삭은 14살 가량의 차이가 났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희롱하는 것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그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이었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이었습니다. 신약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단지 어떤 육신적 관계 때문에 몸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믿음이 없으면서도 부모가 믿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거나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동기로 교회에 다니는 자도 있습니다. 중생치 못한 교인들은 때때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다른 성도들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율법주의 이단자들도 그런 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고 전파했던 바울과 성도들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다.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아브라함에게는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아내 사라의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하갈은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상징하였고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자유자를 상징했습니다. 그들은 두 언약 즉 구약과 신약을 대표했고 율법과 복음을 상징했습니다.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들이라.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복음을 받은 후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 사상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다른 복음이며 저주받을 이단 사상이라고 갈라디아 1장에 이미 말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신칭의라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분명하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복음을 변질시켜서는 안 되고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은 우리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참 자유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여 나의 의가 되시는 주님 그 의 안에서 의를 구하고 행하고 또 그 거룩 안에서 거룩한 길을 걸으려고 애쓰는 이것이 성화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성도가 가진 모든 기쁨과 힘의 원천이 바로 이 의이다. 의라고 하는 성화의 원동력이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것은 지식과 도덕성의 온전함을 목표로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런 말씀이 있죠. 온전한 사람, 지식에 있어서도 온전해지고 믿음에 있어서도 온전해지고 그것이 그의 인격, 주의 형상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그것을 또 양육 어려운 말로 건덕 edification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임무죠. 교회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성화시키는 그런 임무를, 목사의 목회는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더불어 양육, 영적 성장, 건덕이라고 표현하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그 목표는 도덕적 온전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까지,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이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먼저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앞서야 되겠습니다. 흠과 점이 없는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렇게 되어 있죠. 완전함, 예, 완전함, 그것이 성화요, 성화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여기에 또 오늘 읽은 말씀에 한 가지 교훈이 되는 것은 우리는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즉 유대교인들,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주의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의미의 복음주의자들, 오늘 의미하는 넓어진 개념이 아닌 복음주의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16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전도도 금하고 자기 죄를 항상 채움해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서나 또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그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갈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자들,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세시대의 교회, 신약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천주교가 참된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중세시대 이후에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 천주교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핍박을 각오하며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핍박도 있다. 오늘날도 바른 길, 좁은 길 걸으면 별별의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돼. 저는 극보수니, 극단이니, 너무 편협하니, 분리주의니, 별별 말들을, 당신이 극보수가 뭔지, 그러면 극보수는 정통보수는 뭐냐 도대체. 분리주의하면 당신은 그럼 분리 안 하고 교제의 교훈을 어기면서 사는 것이 그게 정통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별별 욕을 먹으면서 옛날 엘리야나 엘리 미가야나 또 아다나시우스나 또 루터나 그런 사람들이 받았던 것과 비슷한 욕을 먹을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이 길, 좁은 길을 가기 어려울 것이다. 타협하고 말 것이다. 그런 것이 싫은 사람은 넓은 길로 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핍박을 각오하며 좁은 길 걷고 예수님 믿고 따르며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참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성화를 위해서도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핍박도 각오하며 살아가라고 교훈하셨사오니 그 교훈을 마음에 늘 기억하면서 어려운 현실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며 성도들이 되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